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옮겨줄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을 듣고 하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이따 설교 때도 좀 언급을 할 텐데,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사를 잘 보시고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것 하늘 안에 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능력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여인이 위협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망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의 위협의 말을 듣자마자 도망친다는 게 보통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이라는 그런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던 사람, 다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재물만 놓여있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아합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으니까 아, 이 왕이 이제 자신의 눈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 왕이 이제는 뭔가 좀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바뀌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있던 곳에서 신속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신에게 차라리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유다 지역까지 도망을 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평양에서 도망쳐가지고 서울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 더 가서 한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다시 가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밤낮으로 아래로 더 내려가게 돼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 문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선지자가 죽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의 의미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봐야 피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그를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후에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질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가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도망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다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명이 위협받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키신 후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자신이 노력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수고가 다 헛수고로 끝나는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니 오히려 역효과만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면서도 하나도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7천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인구수로 비례해본다면 엄청난 숫자가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 가망성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히 변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책할 때도 있고 내가 노력했어도 제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없으면 헛수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붙잡고 구걸을 합니다. 뭐 한 푼 줍쇼 얘기했겠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성경에는요. 그냥 어정쩡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쳤다가 일어나면은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뛰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갔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성전 앞에서 매일같이 걷지도 못하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까지 걸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손을 붙잡아 내가 명해서 내가 일으켰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 뿐 자신은 통로였을 뿐이지 자신이 그 일을 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장면은 사도행전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 지역이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제우스, 신 중에 신인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선언한 바울을 전달하는 자, 전령자인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제우스 신전에서 이 제사장이 소 끌고 와가지고 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생겼던 사건들을 봤죠.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만이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 실패라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던 또 다른 제자들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간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증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때는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질 증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 앞에서 혹시 쓰러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뭐 드라마 1988에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버스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툭 쓰러지시는 이렇게 간질 증세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증세를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데 어떨 때는 불 위에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 주변에서 있다가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이 병이 심했고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도저히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가 고통을 받는데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제자들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히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했겠죠. 그러나 실패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리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내용도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사실 이 책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던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으셔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증세, 간질의 발작 같은 그 증세가 사실은 간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질병을 낫게 할 때 귀신을 내쫓았다고 간질 증세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병만 걸리면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점검하셔야 돼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는 귀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주심으로 바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아마 창피했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있었던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방식과 그들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방법이 똑같이, 그러니까 달랐다면 왜 우리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런데 자신들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문제의 원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문제 무엇인가,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능력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셨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확신일까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자기 주문이 부족했나요? 아, 난 능력이 있는데. 이런 주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21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다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이라는 숫자 뒤에는 작게 2라고 보통 성경책에는 써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밑에 보면 2라는 숫자를 보면 성경 아래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사본들을 기초로 세워서 거기에서 첫 번째 사본에는 있는데 나중 사본에만 있거나 뭐 다른 사본들에는 없는 것들은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없음이라 그래요. 무조건 쓰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은 각주에다 달아서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는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는 이것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는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간구라는 것으로 바꿔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간구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힘으로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죠. 내 힘으로 되면 모토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냥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뭐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내 힘의 모든 근원, 내 삶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구하고 아뢰는 시간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아까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경건하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이 땅을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싸움을 나 스스로 하려다가 지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나아지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다든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잊고 때로는 그 장소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때를 기억하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또는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장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마치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한 사람의 기도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조선 땅이라는 땅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가 느낄 만한 마음이었고 또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치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